사도행전 24번 메시지 페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9번째 8장 26절부터 40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파 시 따라야 할 몇 가지 본들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스인데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이 인종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로부터 혼혈의 사마리아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완전 이방인을 접촉하라고 빌립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한 남쪽의 아프리카에도 퍼졌습니다. 27절에 에디오피아인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빌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사람, 곧 하나님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 시 성경 가운데 최상의 부분을 사용함. 그 영께서 빌립에게 병거에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인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은 주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분이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인용인 이 구절은 구속자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절,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훌륭한 구절이 그 내시에게 펼쳐진 것은 참으로 주권적인 그 영의 인도하심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성경 중 최상의 구절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시 이상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돌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기본 항목이라는 것을 배운 후에 당신은 이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주제로 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 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합당한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같은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빌립은 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 이사야 53장을 사용했습니다. 저주받은 자인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이었던 이 이방인은 완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형적인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확장시킴에 있어서 취하신 첫걸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아래서 복음을 전함. 빌립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그의 모든 활동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안내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8장 29절에서 그 영께서 빌립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영은 39절, 10장 19절, 13장 2절, 16장 6절, 7절에서처럼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를 통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함에 있어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은 사람의 궁리나 계획이나 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영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한다면 언제라도 그분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움직임과 복음 전파는 그 영의 지시하심에 따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이나 일정표가 아닌 그 영의 안내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모든 활동이 늘 그 영의 지시와 안내 아래 있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 침례의 전형적인 사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례에서 우리는 또 물 침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 침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주를 믿는 참된 이방인의 경우를 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빌립은 예수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뒤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보았을 때 그렇게 반응한 것은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물 침례에 관해 말했음에 틀림없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빌립이 침례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에디오피아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내시가 침례받은 물에 당도했을 때 아마 빌립은 물 침례에 관해 계속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 침례에 관한 이 전형적인 사례에서 성령 침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음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방언을 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만일 그 내시가 방언을 했다면 틀림없이 누가는 그의 기록에서 이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물침례의 사례를 기록했으므로 만일 여기서 방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는 방언에 대한 체험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이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물침례의 전형적인 사례는 하나의 본이지만 이 본에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의 기록은 물 침례를 강조합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 이미 보았듯이 내시가 물을 보았을 때의 반응은 빌립이 그에게 물 침례를 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례에서 물 침례는 특별히 강조되었지만 성령 침례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침례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일시됨을 상징하는 물 침례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이들이 본질적으로는 생명 안에서, 경륜적으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의 실제를 상징하는 한편, 물 침례는 믿는 이들의 그 영의 실제에 대한 확증입니다. 양자 모두 필요하며 서로를 대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침례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도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례에 있어서 물은 회개한 사람들을 끝내기 위한 죽음과 매장을 상징하고 성령은 끝내어진 사람들을 발화시키기 위한 생명과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우를 포함한 죽음을 가리키며 또 상징하는 죽음의 물은 침례받은 사람 자신들만 묻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들과 세상과 그들의 과거까지도 장사 지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과 그 부패로부터 분별시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며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하여금 거듭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물과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한 침례 8장에서 그 내시는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물침례와 성령침례라는 두 침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침례와 성령침례는 하나입니다. 성경 교사들은 로마서 6장의 침례가 물침례냐 성령침례냐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사실 이에 관해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직 하나의 침례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침례가 물침례냐 성령침례냐를 묻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면, 물의 면과 성령의 면을 가진 하나의 침례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물이 필요 없고 성령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들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물침례는 내적인 성령 침례의 외적인 확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물침례는 새 교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에 의한 침례의 실행은 그와는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물속에 침례 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물속으로뿐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실제화이신 그 영 안으로 침례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침례의 물의 의미와 그 결과 삼일 하나님 침례의 물은 그 의미가 풍성합니다. 먼저 이 물은 삼일 하나님의 실제화이신 그 영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을 침례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물속으로뿐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도 침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침례의 물은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침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안으로 침례주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더 나아가 침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보았듯이 침례의 물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침례의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의 결과입니다. 실제와 확증. 이 한 침례가 성령의 면과 물의 면을 갖고 있음을 보기 위해서는 침례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제쳐두고 성경의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영은 실제요, 물은 외적인 확증입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이 침례의 양면을 설명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먼저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두의 합의가 계약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확고히 하려면 글로 쓴 외적인 확증이 필요합니다. 기록되고 인증된 계약서는 계약의 내적인 실제에 대한 외적 확증인 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물 침례는 계약서의 기록 작성으로 성령 침례는 그 계약의 실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계약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 침례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례의 실제인 그 영에 대한 외적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없는 물 침례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 침례 없는 성령 침례는 필수적인 외적 확증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서 침례는 반드시 내적으로는 그 영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물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침례의 실행. 침례의 실행은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물속으로 침례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주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언급된 유일한 침례이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한 침례이기도 합니다. 예표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받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침례를 갖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두 가지 요소, 구름과 바다를 가진 하나의 침례를 가졌었습니다. 구름은 하늘로부터의 그 영을 상징하고 바다는 땅 위에 모를 상징합니다. 이 예표는 오늘날 우리의 침례에 대한 예표입니다. 믿는 이들을 침례 줄 적마다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물속에와 그 영 안에 침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물속에 침례줄 때 동시에 그들을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준다는 뜻입니다.